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아 그리고 우리 또 새벽예배 특별 새벽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힘드시겠지만 1년 첫 번째로 드리는 새벽예배 꼭 정성껏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21절부터 35절을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남자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비유를 비유로 들어옵니다. 11번째 비유, 서론을 제외하고 11번째를 접하게 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먼저 서두로 이 천국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앞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하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신혜, 전도연입니다. 신혜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살겠다는 거죠. 남편이 바람피우고 그러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죽었지만 남편에 대한 이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의 고향으로 갔으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누구다라는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위치에서 자신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이 여인은 나 돈 많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나 돈 많습니다. 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죠. 근데 그렇게 이 유치원을 보낸 이 원장이 돈이 많으니까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유치원 원장이 납치범입니다. 납치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들은 그의 손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자가 이 밀양으로 내려올 때부터 이들을 지켜본 남자는 또 있었습니다. 카센터 사장인 이 종찬 씨라는 분인데요. 송강호가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은 참 능글맞으면서 뻔뻔하면서 그러나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이 시내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 한번 못하고 늘 그 곁에 지켜봐 주는 남자였죠. 아이를 잃고 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시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종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자식을 잃은 시내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사실 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동사무소 와서 사망신고를 해야 되죠. 그 사망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커다란 현수막을 하나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현수막, 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이 교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던 이 여인이 거기에서 통곡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 가슴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 느껴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여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나름 믿음이 성장해 가죠. 실제로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그러다가 늘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이 오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교도소에 있는 유치원 원장, 살인범을 향해서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아갑니다. 그가 그를 용서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용서를 함으로써 자신의 지난날에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절망과 고통의 나날들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요. 이 여인은 이 살인마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기쁘게 하나님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눈은 그를 보면서 표정은 굳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얘기하던 도중에 이 살인마가 그 여인에게 신에게 그렇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살인을 하고 얼굴이 홀쭉해지고 온 얼굴이 피폐해졌을 줄 알았던 시내는 와서 보니까 살인마가 아주 번들번들 얼굴이 윤기가 나고 2대8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뭔가 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가 이 시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인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시내가 완전히 정신을 잃습니다. 살인범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인죄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내는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용서하러 갔는데 시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버렸다는 사실 앞에 이 여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던 이 시내의 용서는 그렇게 빛이 바래버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시내의 신뢰, 그 믿음 또한 빛을 발해버리죠. 시내에게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의 용서를 해야만, 자기가 용서해야만 하는 그 대상을 자기도 모르게 미리 가서 용서해버린 무책임한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배신감, 분노 아주 과격하게 표현됩니다. 목사를 향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그는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가시이고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극에 달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자결을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곁에 늘 지켜주었던 카센터의 이 종찬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를, 정신치료를 다 마치고 퇴원할 때 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러분, 이 제목 밀양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밀양, 은밀한, 비밀스러운, 양, 햇볕, 빛, secret sunshine 이것이죠. 아주 은밀한 빛. 그 햇볕은 이 퇴원을 하고 앞마당에서 자기 머리를 자를 때 종찬이가 거울을 그 앞에 들어주죠. 거울을 들어줬을 때 아주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그 햇볕이 거울로 반사되면서 집안의 그늘진, 햇볕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석구석 그늘이 반사돼서 햇볕이 채워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영화가 어찌 보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둡게 살아낸 이 시내, 그 인생, 그 곁에 말없이 늘 있어 주었던 이 종찬이야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용서, 자비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저주스러운 이름이었던 신에는 신에, 신의 신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인용하지만 그럼으로써 이게 많은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용서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리고 용서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용서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죠. 유명한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해라 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단지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것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주여, 형제 중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 해야 합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일곱 번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 가지고 어떤 사람이 틀렸어, 성경 제대로 알아,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70번씩 7번인지, 7번씩 70번인지. 우리 개혁판에는 70번씩 7번으로 나왔다가 이제 개혁 개정판을 보니까 7번씩 70번으로 나옵니다. 다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이 두 부류로 갈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원문을 좀 찾아보면 70번씩 7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개역 번역이 더 여기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일곱 번이나 용서합니까? 이 일곱 번이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70번과 같이 부사로 쓰이니까 일곱 번이나 해야 합니까? 아니, 70번씩 7번을 해라. 이렇게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77에 49, 490번 이런 숫자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는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서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크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왕이 결산을 하려고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중 한 신하가 무슨 이유인지는 소개되지 않지만 아마도 왕의 개인 금고, 개인 금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뭐 투자를 했든 뭘 했든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이 데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단위의 단위죠. 근데 1만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의 실수를 책잡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든 갚아라. 심지어 네 몸을 팔아서, 네 가족을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어쨌든 갚아라 라고 아주 촉구를 합니다. 그 앞에 이 신하는 도저히 자기 목숨을 끊어서도 갚을 수 있으면 갚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왕 앞에 왕이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어떻게든 갚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청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간청합니다. 근데 이 신하의 주인인 왕이 갑자기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신하의 요청은 다만 기다려만 주시라고 했는데 그의 요청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 주어버립니다. 탕감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 어느 누구도 베풀 수 없는 크기의 양입니다. 자비, 용서입니다.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큰 손해를 왕에게 입힌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를 처형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왕이 통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왕편에서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죄값을 묻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통치력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와 용서를 이 신하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 탕감을 받고 왕의 앞에서 물러가 이제 밖에 나왔는데 동료 신하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그에게 100 데나리온 빚을 진 자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왕 궁정에서 일하는 신하는 뭐 좀 더 많이 받겠죠. 하루 싹을. 그러면 100 데나리온이면 대략 한 이 신하의 한 달치 월급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신하, 이 빚진 동료 신하를, 동료를 만나고 나서 그를 우리 말씀에도 나왔듯이 붙들어 목을 조릅니다. 이게 멱살을 잘궜던 것 같아요. 막 흔들면서 내 돈 갚아라, 내 돈 갚아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러지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좀만 참아, 갚을 테니까 좀만 참아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을 신고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런 이 장면이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개 장소에서 모두가 그것을 봅니다. 다른 신하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신하들은 분명히 왕 앞에서 왕이 그를 탕감해주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왕이 자비롭고 은혜로운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이 신하는 대단히 무례하고 무자비한 자였죠. 분해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리고 다시 그를 붙잡아놓고 그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다시 생성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에게 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것이 마땅한데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를 이제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도 한 번만 읽어보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개념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사랑과 공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들을 보면 늘 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서 실수하고 죄짓고 배신하면 거기에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구약에서 소개되죠.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의대로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공의대로 심판 기준에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이스라엘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먼저 만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비와 용서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러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해서 주신 것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심판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길 때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결국 장차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걸 전제로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문자적인 규율이나 혹은 지켜야 할 도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실 때에 절대 공의를 앞세워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앞세워 오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앞세우면 이들이 견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먼저 세우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분노와 진노가 먼저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죄를 짓는 자에게 엄청난 심판과 진노로 오실 때에는 마치 사랑이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공의 앞에 사랑을 앞세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를 자비와 용서로 품으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율법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어긋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가오십니다. 언제든지 공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을 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공의를 앞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바로 예수 믿고 또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는 주어집니다. 바로 이 비유에서 왕의 모습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공의로 심판했다면 이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공의 앞세우지 않고 사랑, 자비와 용서를 앞세워 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가 밖에 나가서 다른 동관 백,
데나리온 빚진 그를 자비와 용서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 이 왕은 그에게 공의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와 용서를 세상 앞에 증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신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왕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앞에서 바로 그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비와 용서를 베품으로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왕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더니 바로 그 동료에게 저렇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구나. 왕이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 앞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모릅니다. 그럼 그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누구냐?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나는 의로움을 받았지만 저 사람들은 의로움을 받지 못했어라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앞세우기 전에 그 앞에 공의를 앞세우는 자들이 종교인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앞세우면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저렇게 벌받아도 되는 사람, 나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가고 심판받을 사람, 그 정도로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탕감받은 신하의 눈에 자기 동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신하는 바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돈을 갚지 않는 자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비와 나로부터 나오는 왕의 성품,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자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왕의 성품과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두 성품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절대 신앙의 시작이 자기의 의로움과 또 자기의 잘남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은 유한한 사람이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수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한 7번씩 7번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그가 할 수 있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한 자는 천국을 사는데 바로 그 어디가 천국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또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7번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크기로 세상 앞에 나타난다. 7번씩 7번으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태도는 바로 공의 앞에 자비와 용서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고 세상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공의를 앞세우게 되면 나는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고 너희는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다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을 정당히 생각합니다.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망각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오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를 받았으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다가오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욥기서 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듯한 겁니다. 굽지 않아요. 여러분, 자가 굽는다면, 물론 플렉서블하지만 그런 의미의 굽는 것이 아니고, 이 자가 굽는다면 자가 아니죠. 정확한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굽지 않는 겁니다. 아주 스트릭트예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단 1인치라도, 1인치는 굉장히 크죠. 조금이라도 0.0001mm라도 어긋나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는 굽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굽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굽습니다. 굽어서 그를 안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던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굽지 않는 자, 공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굽을 수 있는 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이 자비와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국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저,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굽는 사랑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세상 앞에 하나님처럼 공의 앞에 사랑을 앞세워 자비와 용서로 그들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살인마가 되었든 온갖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었든 그가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다 하시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자기 앞에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이것을 망각하고 살고 다만 무엇을 앞세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구원 얻은 자다.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망각하고 사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만족하고 살아요. 우리와 더불어 사는 저 타인, 예수 없는 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뿐더러 그들 앞에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서지 않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 위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신하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유명한 저술가이자 이 연설가로 알려진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강제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갇혀서 지냈던 자죠. 그때 당시 보초병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한 여자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유지한 채 건지고 종전을 맞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한 모임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간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앞에 섭니다. 순간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으로도 감지했습니다.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코리텐 붐 여사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지난날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생각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는 그 인물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지난날의 엄청난 그 수용소에서의 고통의 순간들이 자기의 뇌리 한순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미 생각을 접어두었고 아예 꺼내보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 생각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자기 앞에서 스쳐 지나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초병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코리텐 붐 여사가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선언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이 두 사람 앞에 다시 한번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된 거죠. 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와 용서로 표현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늘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서로 설 때에 얼마든지 구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공의로 자로 되듯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그 이전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 앞에 서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런 넉넉한 존재가 되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세상 앞에 설 때 그곳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천국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말과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증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곧 자비와 용서로 천국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앞에서 천국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와 자비를 얻은 자로서 세상 앞에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랑받은 눈빛으로 저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라 그렇게 보일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한 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